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달에 욥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서 우리들이 깨닫는 중요한 이 핵심 속에 필요한 것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욥의 표면적인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욥이 이렇게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런 시험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신앙생활은 시험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땠겠습니까? 그러면 어땠을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욥과 같은 이러한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적인 신앙생활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같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겐 이미 내면적인 신앙생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사탄의 시험은 없고 그러면 그렇게 삶은 평안한가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부르는 자들이고 고생을 사서 하는 자들이고 어려움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바닷가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괜히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것은 왜 바닷가에 있습니까? 아니 왜 바다로 나갑니까? 그냥 바닷가에 있으면 되지. 바닷가에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바닷가에 살면서 그냥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러면 그게 표면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도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 속에서 봐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원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산속에 가서 집 짓고 혹은 나 혼자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의 그러한 세계를 구축하고 거기서 동성애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으면서 우리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 집 안에 들어가서 이불 밖은 위험해. 방 안에서 그냥 안전하게 있어보자. 그런 게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유대주의를 만드는 거고 그게 사두개파를 만드는 거고 그게 바리새인을 만드는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새로운 걸 한다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은 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기조가 있는데, 그러한 기조에 아니요 저는 초막셋을 짓고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재미있는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그 안락함, 난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만들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탄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시험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신약에서 말하는 정말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아, 그럼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운동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왜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리고 옷을 적시며 숨을 차게 하며 아, 그걸 왜 합니까? 운동을 왜 합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이 운동 좀 하세요 라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운동 좀 하세요. 운동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됩니다 라는 때가 와요. 그럼 그제서야 비로소 아 그게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탄의 시험 속에서 그 공격하는 정말 기발한 그 논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는지. 우리가 애초에 정말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경 읽기를 힘쓰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를 알아서 하려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시험이 아닌 새로운 한계를 맞이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선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위축되고 소극적이며 그리고 이제 수동적이고 딱 해야 될 것들만 딱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만 죄 안 짓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찾아오는 이 시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욥은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성숙에 이르고 있습니다. 욥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욥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아, 이 표면적인 신앙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내면적인 신앙생활로 발전해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욥의 인내, 욥의 승리,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욥이 실패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표면적으로 살다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 가운데에 실족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럼 뭐 아무것도 모범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 그건 욥이니까 그런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탄이 지금도 있는데 이게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최근에도 주변에서 듣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면 삶은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감당하고 이겨내기 위한 그 다음에 이제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다음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사탄의 시험이 어떤 흐름 속에서 생겨나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5절까지 욥의 이야기가 끝나서 욥의 행사가 그러하였더라 하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인데 이 장면이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게 있느냐? 그럼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럼 이 아들들은 뭐냐? 그럼 이 아들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천사다. 천사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들이 하나님의 천사로 이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섰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이해될 수 있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근데 그 다음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데 근데 사탄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탄은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사탄은 뭐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못 들어오고 사탄은 뭔가 물러가는 그런 존재고 사탄은 내 쫓는 존재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있고 또 사탄도 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 높은 곳에 천사들과 사탄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찰하실 때에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탄도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닌 현재 펼쳐지고 있는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그 일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높고 높은 보좌가 아닌 정말 다스리시고 관할하시는 이 세상에서 바로 천사들과 사탄의 존재가 공존합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도 있지만 사탄도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뭐 저 주술자들이나 혹은 점치는 사람들이나 혹은 저 산 으슥한 곳에만 그때에만 사탄이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허점과 우리의 미흡한 점의 공격과 그리고 시험과 참소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귀신이 존재하고 있고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을 믿고 귀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귀신이 사탄이 이렇게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보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모습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가 이전에도 욥의 그 세대를 생각해 봤는데 아브라함의 5대손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면은 므낫세 에브라임과 같은 세대가 바로 요셉인 것을 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므낫세 에브라임 그럼 요셉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 막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에돔 지역에서 더 밑에 우스 땅에서 욥은 그때 거기서 의로운 자로 그리고 정직한 자, 온전한 자,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자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이 다르죠. 이쪽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민족의 성장 계획을 이루는 중이었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남아있던 우스 땅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거죠. 가나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넘어왔는데 야곱과 열두 아들과 함께했던 70명은 다 애굽으로 넘어왔는데 가나안에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홀로 남은 욥, 그 중에 참 특별했던 욥, 다른 사람들과는 또 좀 다르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지역의 정말 유일한 사람 이 욥에게 사탄이 볼 때에는 그가 어떻게 보이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욥이 그렇게 하는데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 그것은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과 요셉과 그거와는 좀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지금 이거는 지금 그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지금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곱이 하나님 제가 애굽을 갈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을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풍성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그것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내면적인 신앙생활 그 자체였어요. 그걸 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그런 어떤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사탄에게는 뭘로 보이냐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 그 이유가 정말 내면적인 이유, 관계적인 이유, 그리고 정말 심정적으로 연합된 이유가 아니라 무슨 이유냐 하면 복 때문이지요. 복 때문이죠. 받는 복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셔서 자녀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돈도 주시고 또 위치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왜 그런 의심을 받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인 신앙생활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욥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볼 때에 그는 그때는 표면적인 신앙생활로 보였고 그리고 받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진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사탄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해서 그는 정말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고 양이 납대가 종이 그리고 또 소가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탄이 시험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무슨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의 소유물, 그의 소유물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울타리로 두르시고 그리고 주께서 손으로 그 하는 일을 복되게 하셔서 이걸 하는데 이게 돼요. 저걸 하는데 그게 돼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게 되지?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돼요.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돼요. 사람을 쓰면 또 사람을 잘 써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왜 지금도 그런 정말 복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돈을 사용하면 그 돈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사람을 쓰면 사람을 또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기발해요.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났는지 이걸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데 그게 또 잘 팔려요. 그러니까 그게 또 대박이 나고 영상 하나를 만들어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뭐 영상 하나를 만들어도 그게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영상을 하나 딱 만들면은 그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게 그래서 그냥 뭐 구독자가 늘어나요. 오늘날 잘 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강의를 잘해요. 그 사람이 강의를 하면 다 몰려들어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이 물건을 팔면, 그 사람이 하면, 그거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그 사람이 잘한 거죠. 그 사람이 똑똑해서요. 아, 그 사람이, 그게 다 그 사람 거예요. 라는 거였는데, 지금 사탄의 말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때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딱 해가지고, 10년 전에는 뭐 망했을 건데, 그 때에 그게 딱 그렇게 되는 건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것에 하나님이 길을 딱딱딱 열어줘서, 원래 다른 사람이 하면 그런 복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하다가 안 되고 접고, 또 똑같이 시작했지만 안 돼서 또 포기하고, 다른 일하고, 노동 일하고, 그리고 또 안 되고 또 괴로워하고 막 그럴 판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더 따라야지. 그렇게 한다면 내면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건 내 건데,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내 돈이지.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고, 내가 운이 좋아서 한 거고,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수원이 좋아서 한 거지. 이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하는 때, 그때 사탄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주님이 하셨지만 그 손을 이제 펼쳐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유물을 한번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욕하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을 왜 욕하겠어요? 하나님을 왜 욕하냐 하면 내 걸 뺏어갔다는 거예요. 내 거. 그건 내 건데. 아니 하나님이라도 그걸 왜 건드려요? 그건 내 건데.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주면 내 거지. 내 거를 공격한 하나님, 내 거를 건드린 하나님. 그러니 이전에 뭐가 잘 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하는 걸 복주시고 이런 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걸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분노예요. 아주 이 용어가 있습니다. Why me라는 용어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게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낙방의 괴로움을, 왜 시련의 괴로움을, 왜 내게 아픔의 괴로움을,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왜 내게 이런 고통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분노해서 그래서 욕을 하죠. 하나님께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뭐가 나타나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였구나. 그것 때문에 믿은 거였구나. 까닭 없이 믿은 건 아니었구나.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왜요? 그렇게 믿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아,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의 서비스죠. 서비스. 부처님 서비스. 하나님 서비스. 아, 내가 더 서비스가 좋은 걸 선택하는 것 뿐이지. 내가 뭐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나는 언제든지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알라 서비스가 좋으면 난 알라 서비스로 가고, 아니면 뭐 사주 서비스. 왜 그럼 사주도 볼 수 있고, 뭐 점도 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꼭 하나님만 믿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게 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서비스지. 이해가 되죠.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서비스예요. 부모님 아, 꼭 우리 부모님만이 부모님이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부모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친구가 서비스. 아, 이 친구한테 대충 좀 이렇게 의지했다가 안 되면 저 친구를 의지하는 거고 내가 꼭 이 친구와만 이런 걸 해야 되나? 모든 관계를 그렇게 서비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해주고 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해주고 영생을 줘도 그 사람은 서비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에 빼앗고 잃고 그러면 바뀔 수 있으면 아버지가 용돈을 안 주면 누구세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저씨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아버지에서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면 어머니를 아줌마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면 잠을 깨우고 못 자게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을 시키고 그리고 또 훈련하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그러면 아저씨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보이는 많은 연약함들을 우리들은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열악한 그 연결성. 아, 그것 때문에만. 그러면 이제 요거 끊어지면, 요거 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형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지금까지 그냥 간신히 이걸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어져 왔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게 하지 않으면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탄의 시험이었는데 그게 뼈아픈 건 뭐냐면 그게 사탄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욕은 그렇지 않다. 욥은 그렇지 않아. 네 생각하고는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욥이 이것 때문에만 나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 없어져도 욥은 다른 걸로 연결될 거야. 왜냐하면 욥과 나는 정말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없다고 해서 나머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욥이 말하는 그 표면적이고 세속적이며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것들 그런 거 이면에 이미 욥과 나는 더 친밀하게 연결돼 있어.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궁핍하고 뜻대로 안 되고 사람은 없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고 노력하고 정말 바다로 나아가고 민족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더욱더 뭐가 잘 되고 뭐가 부강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럴 땐 또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까? 그 속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크신 뜻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그가 그걸 경험했다, 그가 그것을 이겨냈다, 그가 그 경제적인 고통을 이겨냈고 그 인간적인 수모를 이겨냈고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상급에 받을 만한 이 수준인 것, 그에게 상을 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면적인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거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나중에는 몸도 건드려라 이렇게 하세요. 아, 그럼 도대체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진실과 그 욥을 통한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그 오묘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욥은 정말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욥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 욥의 인내가 나타나는 거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드러나는 건 뭐냐 하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욥이 받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자녀를 잃었죠. 그리고 소유를 잃었죠. 종을 잃었죠. 나중엔 아내도 잃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왜 욕하지 않았을까요? 고통은 지속됐죠. 하지만 욕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욕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내 것을 뺏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울타리였고 인도자였는데 그를 욕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뭐 서로 관계에서 이제 서로 욕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끊어졌지만 나머지가 더 붙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덜컥 사업이 망했을 때, 어느 날 덜컥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욥의 자세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된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이제 내면적인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죠. 표면적인 신앙생활만 있어서 사탄에게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하네 라는 것 같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 이제 내면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할 때 이제 진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욥기에서 나옵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작은 정말 표면적이었죠. 그러나 나중은 창대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다 잃어가면서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더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면 시험을 받지 않을까,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거랑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심정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구나. 그게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쫓는 그 이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내면적인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시험과 그리고 좌절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하면 뭐 접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접어야죠. 그만해야죠. 하나님 날 버렸네. 다 끝났네. 불행을 주셨어. 끝나. 끝.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생활은 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탄은 틀렸어요.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차가운 추위와 그리고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이런저런 고통을 주면 그가 하나님을 안 믿겠거니 했는데, 천만의 말씀,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내면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를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왜 분노하지 않았는가요? 왜 하나님 안에서 왜 욕하지 않았는가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했던 욥 아닙니까? 그래도 욥은 왜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나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나오는 그 말씀도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욥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의 이 순금은 하나님 안에서의 연단된 순금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돈 번 사람이 얼마나 있고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서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뭐 세상적으로 하고 세속적으로 하고 뭐 사람들의 어떤 재미를 혹은 또 사람들의 유익을 사람들의 어떤 그런 흥미를 그렇게 해서 더 부강하고 변성한 사람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따라가고 그리고 진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정금같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경제적으로는 좀 열악하고 생활 속에서는 좀 부족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순금같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탄의 시험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탄의 시험, 왜 시험을 받았는가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려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몸살이고 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자 그러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겨내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준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게 똑같은 건데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나 아니면 당면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넘는 거는 다 동일해요. 그래서 예전에 아 하나님 어떤 목표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했다면 그거나 그 다음에 이제 좀 편안하게 쉬려고 하고 몸을 사리려고 할 때 덜컥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나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새로운 목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새롭게 하시는 그걸 바라보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안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분노하게 하면서 그 기둥을 잊어버려요. 우산을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나의 보호되었던, 인도하셨던 그 관계를 스스로 다 헌신짝처럼 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미련한 건데 바로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이걸 이 시대에 더욱더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도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것 때문은 아니구나. 또 돈 때문은 아니구나. 형통함 때문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있어서 이걸 보면 뒷면이지만 또 이걸 보면 앞면이에요. 그래서 그 앞면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며 그리고 충만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귀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생기는 사탄의 시험, 하나님을 욕하게 해서 져버리게 하는 이런 시험, 이걸 이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붙들고 의지해서 이제 욥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 것처럼 이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더 큰 믿음의 소원을 갖고 그것을 이루게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일들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평온한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며,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내면적인 신앙생활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극복해내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시험 속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또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바라보아서 내면적 신앙생활의 성취를 이루고 또 믿음 생활의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이시는 귀한 모범과 그리고 귀한 열매로 우리 스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삶 살아가게 복 내려 주옵소서. 위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